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나 컬처를 맡고 있는 김효우입니다. 아, 제가 듣동나 기자로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듣동나 팀은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잘하냐, 콘텐츠를 잘 만드는 비결이 뭔지, 글 잘 쓰는 법 좀 알려달라,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홍상재 기자가 디스커버에서 문해력을 또 다루기도 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교양 있게, 흥미롭게 글이나 말로 전달하는 능력이 진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글쓰기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전공이 국문과 나와가지고 맞춤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맞춤법 흥선대원군으로 불리기도 해서 이제 틀리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나 진짜 맞춤법 뭐 완벽해라고 제가 호언장담할 수가 없는 게, 저도 틀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공부하고 사전 찾아보고 그래야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맞춤법 선생님을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 책이죠.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의 저자인 이주윤 작가님이신데요. 이 책 아마 좀 익숙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노필드TV에서 김나영님이 샀다고 인증한 책이기도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참고로 오늘 방송을 팟캐스트로 듣는 분들은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성만 듣고 맞춤법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서 영상도 꼭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러면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윤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아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듣동나 분들한테 간단히 인사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말에 관심이 많은 이주윤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맞춤법에 대해서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해보려고 출연하게 됐어요.
책 정말 재밌고 유익하게 잘 봤는데, 어떻게 이 맞춤법 책을 내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사실은 첫 책을 에세이집을 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폭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망하고 나서 글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담당 편집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맞춤법 책을 한번 같이 써보자고. 근데 저는 국문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맞춤법을 남한테 가르쳐줄 정도로 지식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좋아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맞춤법 책들이 너무 딱딱하고 어렵기 때문에 독자들이 흥미를 못 느낀다면서, 친구한테 설명하는 컨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리고 맞춤법 모르는 건 공부하면서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법 첫 책을 내게 됐고, 그 후로 또 몇 년이 지나고 지금 출판사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두 번째 책까지 내게 됐어요.
아, 그럼 실례지만 무슨 과 나오셨어요?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아, 간호사셨다고.
네,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맞춤법은 이제 공부해 나가시면서 이제 책을 집필하시게 된 거예요?
네네. 원래 이렇게 국어사전 찾아보고 이런 걸 좋아하긴 했었는데, 근데 저도 옛날에 쓴 글 보면 맞춤법 틀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거를 첫 책을 쓸 때도 사실은 틀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죠. 근데 그 편집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듬어주시고, 그 책을 내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때 실력이 저도 많이 늘었어요. 아, 공부하면서.
혹시 그 편집자님이 저기 앞에 앉아 계신 저쪽?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네. 네. 다른 분입니다.
그, 이 책 뒷 날개에 보면은 사소한 맞춤법 하나가 이미지, 성과, 관계를 좌우한다. 네. 네, 이렇게 써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혹시 뭐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가 너무 적성에 안 맞고, 그러니까 일도 빨리빨리 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사분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출근하기도 싫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병원 원장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업무 관련해서 문자를 보내셨는데, 주윤쌤 있잖아요 라는 말을 이걸 써야 되나?
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분이 연세대 의대 나오신 분인데. 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맞춤법을 이렇게 쓰시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수간호사 선생님이 인계노트 같은 걸 쓰는데, 이렇게 뭐뭐 있음 없음을 쓰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마.
슴?
음승체, 이거.
이 음승체를 정말 슴으로 구사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렇게 쓰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왠지 그분들이 이제 저를 혼내도 이상하게 옛날처럼 막 무섭지가 않은 네네.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말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별로 무섭지 않게 느껴졌었고. 이제 작가가 된 다음에는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 제의 메일 같은 게 가끔씩 와요. 그러면은 기획을 아무리 좋은 걸 보내주셔도 맞춤법이 틀리시는 편집자님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제가 원고를 믿고 맡겨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네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섭외 메일을 이제 드릴 때, 그 질문지에 써서 드릴 때 맞춤법을 조금 많이 좀 체크를 해봤어요. 혹시 이거 틀려가지고 제가 좀
안심당하고. 잘 쓰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사실 제가 찾아보니까 기업들 대상으로 네. 그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보면 거기에 맞춤법 실수가 있으면 이제 인사팀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80% 이상의 기업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량이 좀 딸려 보이고 네. 네. 기본이 안 돼 있고 평소에 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맞아요. 저도 하네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편집자님 메일 받는 받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문해력의 필수인 어휘 70개를 이제 작가님만의 이제 키치한 언어로 유머로 재미있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테리라는 네. 그 가상 인물을 가져와서 그의 일상을 통해서 또 맞춤법을 이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재밌었는데 네.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봉준호 감독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흥행하는 영화를 만들려면 일단 영화 초반에 관객을 버스에 태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기사가 어디로 몰고 가든 네. 자기 마음이라고. 근데 저는 책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독자를 버스에 태우자 네. 해가지고 네. 이 책에 이제 독자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의 테리라는 주인공을 등장을 시키고 친숙하게 함을 느끼게 해서 버스에 태운 다음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춤법을 막 제 맘대로 설명을 한 거죠. 네. 버스에 네. 태워가지고.
아 제대로 탔습니다. 네. 네. 정말 재밌게 오히려 테리한테 감정이입하면서 나의 사회 초년생 때를 또 떠올리게 네. 하고 그때 내가 틀렸던 맞춤법들을 막 생각하면서 감정이 되니까 더 공감도 많이 되고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저도 공부가 많이 됐는데 동시에 이런 것도 헷갈릴 수가 있구나. 너무 웃겼던 사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서 직접 네. 그린 또 네, 삽화가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보면은 네 바로 이겁니다. 유종의 애미를 유종의 애미 누구냐? 예, 유종의 엄마냐?
이게 원래는 네. 이제 유종의미인데 애하고 의의 발음이 사실은 똑같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혼동을 해서 쓰시는 분들이. 네.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분들이 있어요?
존재를 아주 많지는 않지만 네네네. 존재를 하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넣은 이유가 사실은 맞춤법 공부를 너무 지루하게 많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그냥 깔깔 유머 뭐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약간 연대가 깔깔 유머
깔깔 유머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넣은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저도 이런 사례를 직접 찾아보고 다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원래 말은
유종의미죠. 그래서 시작 뜻이죠? 네. 시작한 일을 이제 잘 끝맺는다는 뜻인 거죠. 네. 유종의미.
방송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텐데
부디 그랬으면
너무 잘 될 것 같고요. 네. 그 또 제가 웃겼던 게 넘어가면 아 진짜 저 이거 보고 정말 빵 터졌는데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종종 안부 여쭐게요. 네네. 네. 약간 사표를 낸 건가요?
그러니까 네. 이게 테리가 떡집에서 원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떡집 사장님의 제안으로 본사 식품 회사에 이력서를 내서 합격을 네.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감사 편지를
감사했다는
네. 편지를 쓴 건데 이것도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그 블라인드라는 직장인들 글 쓰는 알죠, 커뮤니티 알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례를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쭐게요라고요?
네네네.
이건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게 아닐까요?
아니야. 그럴 수도 어쩌면 의도한 네, 것일 수도.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여쭐게요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걸 활용한 다른 말들도 다 여자 돌림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뭐 여쭙겠습니다. 네. 여쭐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쓰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틀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신 아니다.
어, 여신 아니다.
여 줄게요.
네네. 여 시옷 받침 없이.
그러니까 시옷 받침 없이 쌍지읒으로 들어가야죠. 여 줄게요.
네네. 여 줄게요. 여 맞습니다.
쌍지읒 예, 리을 개 깨가 아닙니다.
네.
개입니다. 예, 써주세요. 여 줄게요.
여 줄 개요. 저도 맞춤법이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아니 근데 작가님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립국어원 직원분들도 많이 틀리세요.
아 그래요.
네, 문의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책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라라고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요거 아시는 분 똘기더미에 호치 새추미 자축인묘 아시는 분 계시죠?
몇 년생이세요, 피디님?
몰라요.
진짜 몰라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아, 되게 나이가.
저희는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걸 이 노래로 배웠거든요. 똘기떡이 호치 새초미.
진짜 그 MZ 세대의 진짜 어린 MZ이신가요?
네, 어린 MZ Z. 어. 네.
아, Z, Z. 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노래, 그 기생충에도 보면은 또 이렇게 노래 만들어서 그쵸, 외우는 게 있잖아요. 일리노이, 시카고 그거.
어, 제시카 네. 그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외우라고 또 정해주신 네.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가님의 전작이 오빠를 위한 최소한의 맞춤법? 그 네. 책에 나왔던 내용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이 설거지, 베개, 찌개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요. 설거지냐, 설겉이냐 자, 자막 잘 해주세요. 베개냐, 베기냐
발음 좋으시다.
찌개냐, 찌개냐 아이, 어이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될까요? 작가님?
근데 사실 저도 이걸 너무 헷갈려가지고 자료를 찾아볼 때 인터넷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이세요. 아. 누가 이걸 댓글에 써주신 거예요. 네. 그 헷갈리는 이 세 단어 뒤에 새끼를 붙여보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 그래? 하고 이렇게 한번 쓰고 읽어보니까 설 거지 새끼.
아, 어저께
지금 안 되나요?
아니 지금 작가님 지금 입술이 파르르 떨리셨어요.
아니
여기 써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말해도 되는데.
네, 말해주세요.
배 개새끼.
아.
네. 찌 개새끼 어, 이렇게 하면 네. 이거는 뭐 틀릴 수가 없, 틀릴 그쵸, 수가 그쵸,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좀 과격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외우면 맞게 쓰실 수 있다.
아,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이거 너무 헷갈리는 건데 로서와 로써 이 두 가지가 정말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인생 선배로서 말이야 이렇게 말할 때라든가 아니면 눈물로써 여러분한테 호소 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서가 맞냐, 써가 맞냐, 이게 너무 헷갈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굿모닝 티처라는 만화책이 있대요. 근데 저희는 이제 꾸러기 수비대 세대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지만 네. 저희보다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굿모닝 티처라는 만화책을 다 아신대요. 근데 거기에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히려 다른 맞춤법은 다 틀려도 이건 안 틀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화책의 작가님이 고려대학교 불문과 출신이시래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걸 네. 공부하셨던 팁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고대 불문과에서.
네. 그래서 네. 그게 뭐냐. 네. 그거는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나는 로서와 로서가 너무 헷갈려 라고 말을 했더니 다른 친구가 서방, 서자만 외우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네.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로서는 방법이니까 서방.
서방님.
네. 네. 그리고 로서는 자격이니까 서자.
서자.
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저는 지금 헷갈려서
네, 네.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어, 그렇죠. 서방님, 네. 서자 이렇게 네, 외우라는 네. 거죠.
서방, 서자. 서방, 서자.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유종애미 거둘 수 있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인생 선배로서 네, 하는 네. 말이야 라고 말할 때는 이게 자격이니까. 자격. 네, 자격이니까
네.
서자.
네,
그래서
네.
서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어떤 방법의 형태니까 내가 눈물인지 네. 뭔지 어떤 방법의 형태니까 써방 해서 네. 로써로 써야 된다 이런 뜻.
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 사실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말을 하면서 저희가 글을 쓸 때는 로써 이걸 쓰지만 말을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네. 이 두 개가 헷갈리면 그냥 로라고만 쓰셔도 돼요.
오.
그냥 뭐 눈물로 호소해야 하나요? 이렇게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꿀팁이네요. 네. 헷갈릴 땐 쓰지 말아라.
네.
요게.
그런 식으로 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헷갈릴 땐 로로.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너무너무 쉽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책 재밌게 읽고 읽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지금까지도 맞춤법 공부를 하긴 했지만 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작가님께서 이제 책에 기초편, 중급편, 고급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 챕터마다 다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만한 사례들을 제가 이제 한번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네. 보고 또 작가님께서 설명해주시는 걸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그러면 기초편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 가끔 틀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건데요. 자, 첫 번째 예시예요. 지금 이제 저희와 어떤 상황이 조금 네, 저희의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긴장했더니 겨드랑이 지금 굉장히 수축합니다. 팔을 들 수가 네. 없습니다.
긴장했더니 네. 겨땀 폭발. 예. 네. 요게 이제 틀렸냐 맞았냐 요건데 이거 맞는 거 아닌가요?
일상생활에선 이렇게 많이 쓰기는 하는데 네, 네. 사실 표준어는 이게 아니라 네. 겨드랑이의 옛말이 곁이라고 해요.
곁이요?
네, 곁.
곁? 밑에 티 네. 들어가나요? 아,
겨드랑이의 네네. 옛말이 곁이래요. 그래서 곁에서 나는 땀이라서 곁땀이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곁땀. 근데 조금 어색하죠?
곁땀.
네, 그래서 친구들끼리는 사실 뭐 이제
그러면 겨터파크인가요?
굳이 아니에요? 쓰시나요? 제가 친구, 네. 친구들끼리는 이제 뭐 겨터파크 개장했다, 뭐 겨터를 벌목하자 뭐 이런 네, 말을 하지만 네. 이건 그냥 친구들끼리 쓰는 말이고 표준어는 아니라는 점 인지를 해주셔야
충격인데?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 그러면 겨드랑이에서 나는 털은 겨털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일관성 없이도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겨털이요? 그럼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액모.
아, 액모요?
네네. 액모라고 해야 된대요. 저도 좀 의아한 거예요. 그냥 뭐 겨드랑이 털을 굳이 그렇게까지 불러야 되나. 네. 그래서 뭐 아무도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네. 그냥 그 정도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도 공적인 글을 쓸 때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 카톡하거나 말할 때는 그냥 곁땀, 곁털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그런 말씀을 자주 주고받으세요?
네. 재무 시기가 나갔으니까
재무 시즌에 오면은
네, 네. 요즘에 네. 많은 얘기를
점점 여름이 오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본인이 작가라면 꼭 지켜서 써야겠지만 그냥 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곁땀이라고 써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아니 정말 이게 뭐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 네. 거의 한 5분 정도를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하죠.
예. 네, 그냥 알아만 두셔도 예. 될 것 같아요.
곁땀이 아니라 여러분 곁땀이다. 곁땀이다. 예. 자, 네. 아 이렇게 하나 배워가네요. 두 번째, 아 이거 진짜 어렵죠. 이게 또 회사 생활하면은 또 외부 미팅하거나 이럴 때 항상 이제 그러니까 미팅을 잡을 때 그 문자 보낼 때 이걸 많이 쓰거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배우냐 배우냐 그러니까 여기서 오이냐 오에냐 네. 배우냐 배우냐 네. 네.
사실
이게 뭘까요 답이?
제가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문법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방법이 없고요. 편법 네. 그냥 네. 편법만 알려드리자면
편법이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배랑 이거랑 헷갈릴 때는 여기다가 하랑 해를 넣어서 대체를 해서 말을 해보면은 구분이 가거든요.
아, 네네네.
그 예를 들자면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하요라고 할 수 있고 네. 월요일에 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해요가 자연스러우니까 배요가 맞는 말인 거예요.
월요일에
네
배요 네. 오 에 배요다 네. 이게 네. 맞다. 해요가 익숙하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되다랑 되다도 같은 이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아, 되다 됐다도 되게 헷갈려요.
네.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다가 맞냐 되다가
네.
맞냐
뭐 선생님이 되다가 우이가 맞냐 우에가 맞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선생님이 하다 해다 이렇게 해봤을 때 선생님이 하다가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죠. 네.
그럼 그것도 그 우이가 정답인 거죠. 되다.
되다가 맞구나.
네네.
이렇게 구분하니까 되게 쉽게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웬떡이야라고 할 때 오에냐 아니면 우에냐. 이거 진짜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이제 내가 하려는 말이 궁금증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지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를 표현할 때 왜라는 말을 우에라고 쓰지 않고 우에라고 쓰잖아요.
왜? 할 때 why 네, 그 왜 네, 말씀하신 네, 거죠?
궁금할 때 우에로 쓰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웬 떡이야 라는 말이 이게 막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뜻밖의 횡재에 대해서 그쵸, 기뻐하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궁금증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니까 이 우에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가 맞다, 우에가 맞다는 네, 말씀인 네, 거죠? 네.
궁금증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리고 뭐 웬일이야 뭐 이런 것도 그냥 놀라는 것 뿐이지 궁금증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역시 우에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해선 뭐.
네, 그거 역시.
그거는 우에. 네. 궁금증이 아니니까. 네. 그럼, 아, 웬일이야? 이거는요?
그것도 이렇게 놀라시는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웬일이야?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증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에다.
네네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궁금증과 관련된 왜는 언제 쓰는 거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오늘은 왠지 기분이 뭐 별로야 이렇게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늘은 왠지가 왜 궁금증과 관련이 된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뭔가 얼핏 딱 봤을 때는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왠지 약간 기분이 네.
네, 좀 그런 기분이다.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단어의 탄생의 기원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이게 눈에 보여요. 이 말이 원래는 왜 그런지 모르게가
아~
원래 말이에요.
네, 근데 줄임말이구나.
네, 그거가 거쳐서 왜 그런지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왜인지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왠지로 줄어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궁금증과 관련된 말인 거죠.
아~
네,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그 왠지 요 말 빼고는 다 웬으로 씀이라고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아, 될 것 같아요.
왠지 빼고는 다 네. 우에 웬으로 네, 쓴다. 네, 네. 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냥 외우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 알아주시면 좋지만 좀 힘들다 싶으면 한 줄만 그냥.
네네네. 네, 네, 네. 네. 다시 정리하면은 곁담 아니고 곁담. 네. 티긋 들어가야 티읗이죠. 티읗. 네. 겨에 티읗 들어가는 곁담이 맞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뵈요라고 하면은 이제 네. 오에 뵈요가 맞고 그다음 네. 마지막은 왠지 할 때는 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는 우에 웬으로 쓴다. 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중급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급편은 이제 우리가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틀렸던 거,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또 이제 추려 놓으신 건데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습니까? 부장님께 결제 맡았니? 이거 진짜 회사 생활할 때 정말 거의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쓰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냐 어이냐.
네. 네,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어이 결제는 돈과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아이 결제는 이제 서류랑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편법으로. 제가 이 돈을 다 썼다고요? 이렇게 외우시면은 그 제는 어이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결제는 어이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제 서류와 관련된 결제, 뭐 과장님께 결제를 뭐 부탁드렸다 이런 말을 쓸 때도 헷갈린다면 과장님이나 부장님이 해주시는 게 결제니까 김 과장 이 재수 없는 새끼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요?
갑자기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네네. 그 재수 없는 애 쟤는 아이니까 아. 서류와 관련된 건 아이 결제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억지 느낌이 좀
그런가요? 억지인가요?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라고 네. 물었을 때는 돈과 관련된 거니까 네. 어이로 쓰고
네.
부장님께 결제 받았니? 라고 할 때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를 받는 부분이니까
네.
아이로 쓴다.
저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다른 친구가 뭐 자기만의 외우는 방법을 또 하나를 설명을 해줬어요.
네, 어떤 건가요?
카드를 이렇게 긁으니까 결제할 때 저기가 비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긁는 걸로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이에 네네네. 이 사이에 여기가 비어 네. 있으니까 이걸 카드로 긁는다.
꽂을 수도 있겠죠. 뭐 요즘으로 바꿔보자면 뭐 그렇게 외우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좋은 친구드셨네요.
네.
너무 좋은
그게
팁이에요.
더 낫나요?
네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장님께 결제 올렸냐라고 할 때는
네.
부장님한테 일종의 재가를 받는다. 네네. 하는 거고 이 재수 없는 그렇죠. 부장님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네네.
그래서 재수 없는 부장님이니까 이제 아이로 쓴다.
네. 네.
자, 두 번째는, 아, 이거 요새 또 이제, 사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게 알아야 두어야 할 어떤 말인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일까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일까요? 빌어 아닌가요?
빌어가 아니라 정답은 빌려인데요. 네. 이거를 사실 그냥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독자분들이 잘 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막 요즘에 TV 보면은 말 안 하고 몸으로 막 설명해서 맞추는 퀴즈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걸 네. 한번 떠올려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퀴즈를 내면 이제 한번 몸짓으로 한번.
그래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몸으로 표현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로또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런 식으로 네.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뭐 회사에 지각을 해서 네. 뭐 부장님께 용서를 빌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에 지각을 해서 부장님께 용서를 빌었다.
이렇게 네. 딱 둘 다 이렇게 네. 뭔가 손으로 막 이렇게 비는 포즈를 취하게 되잖아요. 네, 싹싹 네. 비는 포즈. 그러니까 빌다는 소원 성취를 기원하거나 누구한테 용서를 빌 때 쓸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건 다 네. 빌어군요. 그러니까 그쵸, 빌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이거를 뭐 표현을 해보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사죄는 그 앞에를 만약에 빌어까지 표현을 하시면 이 자리를 이렇게 빌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네. 이 문제 정답이 빌려인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를 굳이 이제 저한테 몸으로 표현을 굳이 해보라고 한다면 뭐 이 자리를 빌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려는 돈이나 뭐 물건을 빌릴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 아니면 어떤 기회를 빌릴 수도 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리, 이 기회를 빌려서라고 쓰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는 틀렸다 땡 네, 빌려가 맞다
네. 아,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몸짓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익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아까부터 이제 몸짓으로 외우는 거, 뭐 노래로 외우는 거, 사례로 외우는 거 너무 재밌게 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중급편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급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고급편은 이것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되게 나 격조 있는 말하기 혹은 글쓰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넷플릭스 보다가 밤을 꼬박 샜어.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뭘까요? 샜어일까요? 세웠어일까요? 근데 샜어라고 네.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말을 할 때는 샜다라고 저도 사실 이거 구분 잘 못했었거든요.
예전에 밤새지 말란 말이야 뭐 이런 게 있어.
모르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밤새다.
네, 저도 네. 말할 때는 사실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새다가 아니라 세웠어가 맞는 말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내가 가만히 나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전 가만히 있어도 날이 밝아오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밝아올 때는 밤이 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만 내가 뭐 넷플릭스를 본다거나 이러면서 나의 의지로 밤을 지냈을 때는 밤을 세웠어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의지로 세웠을 네, 때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예전에 그 세종대왕님하고 그 둘째 아들인 세조께서 그 월인석보라는 불경을 집필을 하셨대요. 예전에는 불경이 인도말로 돼 있어서 백성들이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몹시 바쁘지만 이걸 한글로 집필하게 되었다. 내가 밤을 새워가면서 이걸 집필했다라는 그 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밤 새알씨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밤 새알씨라?
네. 네. 그래서 새우다의 옛말이 새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옛말이 변형이 돼서 새우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세종대왕님의 노고를 생각하시면서 네. 외우시면 쉽게 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의지로 네네. 이제 공부하면서 밤을 네. 샜을 때는 밤을 새다가 아니라 밤을 새우다.
네. 네.
근데 날이 샜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날이 저절로 샌 거니까 네. 샜다.
네.
의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맞아요.
거네요.
네네. 조금 어려웠네.
다음 문장.
볼까요? 볼게요.
요거는 우리 MZ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현실의 시궁창이지만 행복을 쫓을 거야. 네. 이거 맞는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쫓다와 좋다의 차이점은
쫓을 거야, 좋칠 거야.
좋칠 뒤에가 맞아요, 사실.
뒤에가 맞구나.
네. 이거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단어에도 다 저마다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MBTI의 유행에 편식을 해서 이거 글을 한번 써봤는데 그 쫓다라는 단어의 MBTI는 제 생각에는 외향적인 E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발음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뭔가 되게 경쾌하잖아요.
쫓다. 그렇죠. 네.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그 발음처럼 외향적인 성격처럼 공간에 이동이 있을 때 쓰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파리를 쫓으려고 뭐 파리채를 휘둘렀다라든지 잠을 쫓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라든지 뭐 쫓고쫓기는 추격전을 벌였다처럼 공간에 이동이 있을 때는 쫓다를 쓰는 거예요.
고양이가 생쥐를 쫓아갔다.
그렇죠. 네. 이동이 있으니까.
네, 쫓다.
네. 그리고 좋다는 내향적인.
발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좋다는 네. 발음도 좀 차분하고 좀 그 생긴 것도 차분하잖아요. 좋다에 비해서는.
네, 네. 조용해 보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 생각에는 내향적인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좀 집순이잖아요.
그쵸, 그쵸.
엉덩이 붙이고 안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좋다라는 단어도 공간에 이동이 없을 때 쓸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을 좋칠 때 뭐 굳이 이건 그냥 나의 어떤 이상을 말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막 행복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니진 그렇죠, 않잖아요. 다니진 않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 좋칠 거야가 맞는 말이고 뭐 친구의 의견을 좋차 맞장구를 친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산책하는 강아지를 눈으로 쫓는다거나
이런 눈으로 때, 쫓아간다
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받침이에요. 꼭 치읓 받침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다니까요. 네. 치읓인지 지읒인지
네, 지읒 잘못 쓰셨다가 네. 굉장히 이렇게 망측한 단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삐 처리가 될 수가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고급편 넘어갈까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 오늘 방송 여러분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실지 어떨지 좀 궁금한데
네.
틀린 말이에요?
네, 그냥 정답만 말씀드리면 틀린 말이고요.
충격.
근데 사실 충격이야. 저도 네. 몰랐어요. 근데 저희 담당 편집자님이
너무 겸손하셔.
진짜 네. 몰랐고 담당 편집자님이 이거를 꼭꼭꼭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다, 낮다라고 표현하는 건 틀린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난이도는 난도와 어려움을 뜻한다는 난도랑 쉬움의 정도를 뜻하는 이도가 합쳐진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려움과
쉽다.
네,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네.
뭐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했다 이런 말은 되지만
네.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뭐 시험을 망쳤어. 난이도가 낮아서 시험을 망쳤어. 이 말은 틀린 거죠.
틀린 거군요.
왜냐하면 풀어서 써보자면 나 오늘 시험의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가 너무 높아서 시험을 망쳤어 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아는 틀린 말 대신에
네.
난도가 너무
난도.
높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김난도 선생님? 죄송해요. 아니, 그렇게 외우라는 거죠.
네, 네. 저도 이 말이 네. 잘 입에 안 붙 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어렵다 쉽다 이렇게
선생님
저는 굳이 네. 어려운 말을 뭐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그냥 알아만 두시고
네.
난이도라고 난이도 이렇게 틀리게만 쓰지 않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 책에는 더 많은 사례들이 또 명쾌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또 부록으로 자주 헷갈리는 맞춤법 300개도 또 넣어주셔가지고 보면서 큰 도움이 됐는데 저희가 좀 재밌는 것들을 좀 뽑아왔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작가님이랑 이야기 해보려고 하나하나 볼까요? 씻기 세척기
이거 제가 책에 썼던 건가요?
안 쓰셨을 거예요. 제가 웃긴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네. 제가 대본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문제를 내보는 거 그거 괜찮아요.
대본에 없는 얘기가 지금 네. 약간 나와있어요.
네. 씻기 세척기
근데 말 되네요.
그러네요.
씻기 세척기
네.
씻는 거니까 식기 세척기이지만
식기죠 식기.
네 식기.
그러니까 이 그릇을 말할 때 식기.
그렇죠 식기. 네. 식기를 세척하는 기계. 식기 세척이요.
그리고 멘토로 삶기 좋은
삶았다가
삶았다
굉장히 리을 미음으로 쓰셨는데
큰일이다 그치? 네. 인간은 삶았다고 산은 미음 미음 받침
네 미음 받침으로
삶기 좋은 인물
힘들면 시험시험해
네. 시험 시험이 아니라
네. 시험 볼 때 시험 시험에
그게 아니라 시험 시험
시험 시험 자 그리고 이거는 너무 좀 누가 이렇게 쓰는지 취약. 모르겠는데 보안에 취약하다 칫솔 취약할 때 그거죠 취약하다
취약이 맞죠
취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네, 보안에
취약하다
우이를 써서 취약하다 네, 이렇게 쓰는 거고 아 이거는 근데 사실 좀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는 또 작가님이 책에도 쓰셨잖아요
네네
취사율이 너무 높다
취사는 이제 밥을 지을 때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취사병이 있잖아요 음식을 담당하는 병사 그래서 이거는 뭔가 밥과 관련된 말인 거라서 네. 이거는 치사율이 맞는 말인 거죠.
치사율.
네.
2로 써야 된다. 치사율이 네. 높다로 써야 된다. 그리고 작가님 신뢰되지만 시간이 좀 되시나요? 신뢰. 네. 신뢰합니다.
네. 이거는
이거잖아요.
실리을의 여의.
여의. 네, 신뢰합니다. 네, excuse me 할 때.
그렇죠. 네. 신뢰지.
지금 여기는 굉장히 trust, 믿음.
그렇죠. 네.
신뢰되지만 이거 아니고 네, excuse me로 해야 된다. 실례, 여의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아 이거 틀리는 분이 계신다는 게 저는 좀 약간 놀랐는데 모르는 게 산책이다.
모르는 게 상책인데 네. 산책으로 잘못 쓰시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
그러니까 모르다 보니까 그냥 산책하고 싶고 그런 느낌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기분 전환 겸.
기분 전환 겸. 근데 그게 아니고 상자할 때 상이다.
네.
모르는 게
상책.
상책이다.
네.
아, 오늘 정말 기초편, 중급편, 또 고급편까지 맞춤법 배워봤는데, 맞춤법 공부하는 뭐 왕도가 좀 있을까요? 작가님만의 이 맞춤법 공부 네. 비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네. 어떨까요?
저는 사실 맞춤법 검사기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아. 항상 엄청 많이 검색을 해보거든요.
맞춤법 검사기요?
네, 오. 그런 게 네이버에도 간단한 검사기가 있고 네. 홈페이지도 따로 있어요. 거기서 내가 쓴 글을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보면 웬만한 건 거의 다 잡아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보고도 좀 긴가민가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국립국어원에다가
전화하시나요?
아니요, 카톡.
카톡이요?
카톡이 있어요. 아, 온라인 가나다 카톡 그렇구나. 상담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물어보면 되게 되게 빨리 답변을 해주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네, 그렇게도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글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일반 독자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말을 하냐면 카톡을 네가 이제 보냈을 때 상대방이 네가 한 말을 혹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지 않는지를 잘 살펴라. 왜냐면 맞춤법 틀린 거를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받으니까
네네네.
그 상대방이 틀린 말을 맞게 고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써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소름. 뭐. 월요일에 배요 해서. 네. 오, 이. 네네.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뭐, 똑같이 뭐, 아, 그래요. 월요일에 배요라고 했는데 제가 쓴 거랑 내가 쓴 거랑 상대방이 쓴 게 이게 다른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건 이제 돌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낼 때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유의, 깊게 봐라.
근데 그분이 저는... 틀리면 어떡하죠?
답이 없죠.
서로 틀린 걸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만 좀 유심히 봐도 나랑 다른 점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익히는 방법도 제일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신문이나 책을 많이 읽는 게 좋기는 하지만 좀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네, 네. 네
제안을 드립니다.
국립국어원에서 그 카톡을 네. 운영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5시까지만 하십니다.
네. 또 공무원이시니까 퇴근을 네. 하셔야 되니까.
칼같이 5시까지만.
네네. 그거 한번 저는 네. 이용을 해보고 싶네요.
정말 빨리 알려주세요.
혹시 이 방송 때문에 너무 쏟아지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네. 작가님 생각하실 때 맞춤법 네. 왜 맞게 써야 될까요? 사실 뭐, 그냥 살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그쵸.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병원에서의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저를 평가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라든지 직장 내에서 성과 이런 것들이 다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나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말을 잘 알아야 되는 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말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네네네. 저는 사실 작가님 아까 에세이 전에 에세이가 폭망했다라고 표현을 네. 하셨었는데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니 첫 책이
첫 책이
망했었어요.
최근 작품인 팔리는 네. 작가가 되겠어? 계속 쓰는 삶을 위해 네. 이거 제목도 진짜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재밌게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책을 여러 권 쓰셨으니까 네. 어휘력이라든가 또 적합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은 또 공부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만의 네. 좀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작가 지망생 시절에는 소설책 같은 걸 많이 읽잖아요. 근데 그때 오정희 선생님의 유년의 뜰이라는 그 책을 읽고 있었는데 네네네. 되게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발사가 다녀간 다음이면 동네 아이들은 모두 무밑동처럼 퍼렇고 민트탄 뒷머리로 값싼 분냄새를 풍기며 돌아다녔다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민트타다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민트타다?
거예요. 민트타다? 네. 네.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 이렇게 바리깡 같은 걸로 밀잖아요. 이발기 같은 걸로 여기 뒤에 이렇게 상고머리처럼 뭔지 아시죠? 그럼 여기 이렇게 파래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밑동처럼 퍼렇고 민트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민트타다는 게 뭐지? 민트색이라는 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근데 민트색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울퉁불퉁한 곳이 없이 평평하고 비스듬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머리 그런 민 느낌.
여기를 싹 네. 가지런히 민 느낌인 거죠.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몰랐거든요.
네네, 저도 몰랐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소설책이나 뭔가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그때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혼자 그냥 노트에 적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작가가 되기는 했지만 제가 소설가 선생님들처럼 어휘력이 막 엄청 풍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지금도 국어사전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뜻과 국어사전에서 풀이하고 있는 그 뜻이 다른 경우도 있고 내가 몰랐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찾아보고 참고를 하는 편이고 그 국어사전 밑에 보면 유의어나 반의어까지 표시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그냥 뭐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훑어보시면 언어와 이렇게 단어가 확장이 되는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저는 글 쓸 때 똑같은 단어를 그 한 문단 안에 그러니까 그 글 안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이상 안 쓰려고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꼭 찾아봐요. 아 이거 맞아요. 이 단어밖에 없을까? 유의어 맞아요. 없을까? 그럼 이제 민트타다 유의어 이렇게 쳐보면은 그쵸, 이제 그쵸. 나오는데 그거 맞아요. 중에서 쓴다거나
저도 그래요.
비슷하군요.
네. 네. 그럼 또 글이 좀 더 이렇게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국어사전은 뭐 실제 책으로 보세요?
네이버를 이용합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으로. 네. 네. 그리고 저는 작가님 네. 글을 읽으면서 좀 부러웠던 게 네. 유머였거든요.
네.
저 이 책도 사실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잘 쓰셨는데 유머러스한 글쓰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오늘 얘기를 나눠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재치 있고 이렇게 순발력 있게 하는 재주는 전혀 없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지금 대본에
아까 곁담 얘기 얼마나 재밌었는데요. 무슨 얘기세요 지금?
대본에 충실하게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고요. 어쨌건 근데 이렇게 실생활에서는 재미가 없는데 제가 봐도 글은 조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근데 글을 쓸 때는 저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이 단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 검색도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 자료를 모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재밌을 만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철저히 이제 제가 즐거워서 쓴다기보다는 독자가 이걸 읽었을 때 재밌을까? 이걸 항상 독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글을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쉽지는 않잖아. 아까 버스를 네. 태워야 된다라는 표현도 네, 쓰셨지만 맞아요. 그게 또 나 막 내 글쓰기에 취해 있으면 사실 그게 또 그렇게 그렇죠. 잘 생각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편집자님들은 저한테 글을 되게 즐기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요?
네, 그냥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그맨 분들도 보시면 무대 뒤에서 이렇게 막 대본 쓸 때 굉장히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서 무대에 올라가서 재밌게 이렇게 네. 표현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밌는 글을 쓰는 과정이. 사실 자료 검색을 하면서 샛길로 빠질 때가 훨씬 많아요. 뭐 재밌는 뭐 어떤 유튜브 영상을 갑자기 보기 시작한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를 삥 돌아서 다시 와서 검색 조금 했다가 조금 네. 썼다가 이런 과정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우연히 뭐 그런 보석 같은 자료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책에서 글피, 그 글피에 대한 그걸 쓸 때, 네, 자료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했었는데, 그 RM님께서 글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막 검색을 엄청 많이 하다가 BTS 거 좀 노래 좀 듣다가, 그것도 우연히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너무 이거에 매진해서 뭐 열심히 써야지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좀 쉬엄쉬엄 그 주변 자료들도 둘러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다 보면 재미있는 재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이렇게 유용하면 네, 좋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단 시간은 좀 어쨌건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뭐 그 긴 시간 동안 여기에만 집중을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마음 한구석에 두고 여러 가지 즐거운 다른 일들도 많이 해보면 의외의 곳에서 좋은 재료를 발견할 수 있다.
네. 네. 글피 얘기하시니까 글피가 네. 내일 모레 글피. 예.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그 글피.
맞습니다. 네.
그 글피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거를 실생활에서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RM님은 되게 자연스럽게 그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글피. 네,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작가님한테 네. 그 맞춤법부터 글 쓰는 방법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 저희 듣동너 여러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리고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지금 곁담이 폭발하고 있고요.
결혼 시작해서 결혼 끝나는 느낌.
여기가 젖어있는 게 나온다면 모자이크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죄송하다는
일목요연 정말
죄송하다는 너무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너무 설명이 부족했는데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듣동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읽기만 해도 똑똑해지는 맞춤법 책 요즘 어른을 위한 최선의 맞춤법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되겠습니다.